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지상군이 투입하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 13일 가자지구 북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내린 대피령의 시한이 14일 오후 끝이 나면서 지상전 개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조너선 컬리커스 중령은 15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다음 단계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콜리커스 중령은 우리는 주민들이 남부로 이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피 경로에서 어떠한 군사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해 1,300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으며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를 전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 가자지구 인근에 배치된 이스라엘 지상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장 군인들에게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기적인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터넷과 전기, 식수 등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 1,9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항모전단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군의 전력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동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 또는 비국가 세력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러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분쟁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현황도 업데이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바스 수반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회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됐으며 왕세자의 개인 농장 거주지에서 열렸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보장하며 분쟁 확산을 막는 데 미국의 변함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15일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진조사국은 규모 6.3과 5.5의 지진이 이날 새벽 20분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진원지는 헤라트 외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날 지진으로 최소한 2명이 사망했으며 100명 이상이 헤라트의 중심병원으로 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지진 후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프간 서부 지역은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 강진과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함남 남부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겠습니다. 평양 내일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AP통신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출신 해외 이민자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부터 미국 뉴욕까지 공항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담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로 출장을 갔거나 여행 중인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비군 부대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택했지만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 태어난 18살의 남학생은 매년 여름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을 방문해 왔는데요. 이번 사태로 사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했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또 5명의 아이의 아버지인 한 40대 남성은 누구도 와서 싸워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함께 군복무를 했던 친구가 이번 공격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고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남성은 2, 3일 동안 계속 울었다는데요.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다면서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 묻히는 동안 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며 안타까운 심경과 각오를 말했습니다. 또 북미 유대인연맹을 이끌고 있는 에릭 핑거트 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이런 광경에 놀라지 않는다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군 예비군을 합류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라면서 그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경고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주요 항공사들이 이스라엘 출입 항공편을 중단해서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전 세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사업가는 남미를 여행하던 200명의 이상의 예비군을 위해서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 전세계를 빌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긴급 항공편을 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권도 없이 대부분의 유럽 여행지에서 휴가나 업무 여행을 중단한 후에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집 대상은 주류인 유대인 남녀와 소수인종 남성인데요. 이들은 18세가 되면 건강이나 종교 등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군대에 갑니다. 복무기간은 남성이 30개월, 여성은 18개월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세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해식품 금지령. 미서부 캘리포니아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이미 수십 개 국가에서 금지된 잠재적으로 유해한 네 가지 식품 및 음료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식품안전법은 사탕, 과일 주스, 과자에 함유된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및 적색염료 3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의 제조,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것은 인기 있는 제품이 매장 진열대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같은 음식과 음료 품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법안에 서명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2027년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데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품에서 이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을 피하기 위해 조리법을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빨간색 염료 3이 실험 동물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 1990년 화장품에 이 염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회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는데요. 브롬화 식물성 기름과 브롬산 칼륨은 호흡기와 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한편 프로필 파라벤은 생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우이섬 관광 재개. 하와이주 마우이섬이 단계적인 관광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웨스트 마우이 일부 지역은 8월 초 치명적인 산불로 황폐화됐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레이하이나 일부 주민들은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에게 지역사회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개장을 연장해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11일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개장하기로 한 지역은 웨스트 마우이 지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재민이 살고 있는 3단계 지역은 마지막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방문자 관리국은 여행자들에게 재개장 계획에 대해 웨스트 마우이의 개별 숙박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는데요.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하이나는 마을 주민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에게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주 연방 비상대응팀은 피해자와 실종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잔해와 위험물질을 청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첫 번째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사진 중에요. 밤에 찍은 사진이 기억나는데요. 한국 쪽은 불야성에 참 밝은데 북한, 한반도의 절반은 거의 암흑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밝은 빛이 포착됐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5일 밤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에 북한 개성 일대에 밝은 빛을 발산하는 세 개의 지점이 포착됐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개성공단인데요. 이는 북한이 야간에도 무단으로 공단을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빛을 포착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올해 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빛이 관측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초까지는 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어두웠는데 6월 이후로 점차 이 빛이 밝아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도 개성공단에서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BOA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이 개성공단 내 21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됐고요. 8월에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야간 위성 사진을 통해서는 이 밤에도 공장을 불법 가동하는 정황이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이라면은 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개성공단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개성공단은 2005년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입주해서 북한 근로자 5만 명을 고용하면서 운영됐지만 2016년 2월에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했고요.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한국 정부는 이 개성공단 내 모든 장비, 설비를 한국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6월 14일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출했고요.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로 공격하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황을 한반도에 대입시켜봤는데요. 한반도 전문가들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북한이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은 현재 이스라엘의 대응과 하마스의 성공 여부 또한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 전략을 조절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전략이 예상된다고 하던가요?
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영내 긴장을 높이고 협박 외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방어력,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 강도, 또 이란과 같은 북한의 파트너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한국이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더하게 되면 북한은 주목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리비어 부차관부는 북한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만큼 확고하다는 걸 이해하게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이 이번 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만큼 미한 군사협력 태세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한반도 상황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헤즈볼라 참전에 대비해서 전함을 지중해 파견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북한에 대한 미한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중동 사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국무부, 정보당국에 북한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동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져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한국 등에서 분명하게 제기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을 단호하게 억제하고 또 동맹인 한국을 안심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거라고 클리너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에 맞서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비난에 한국이 목소리를 더하는 건 의미가 크다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만큼 확고하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 북한이 교훈을 얻을 거라는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즉간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스 벡터, 앤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중동 지역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북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어떤 증거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2009년에는 태국에서 북한의 122mm 로켓 또 로켓 추진식 수리탄을 포함한 무기가 적발됐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당국은 이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는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하마스는 북한의 불세 대전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자,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무기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육로 해상 둘 다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국경을 감시하고 있고 가자지구 해상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북한에 무기 공급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여러 차례 증거를 포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이집트에서 북한 선박에서 3만 개 로켓 수류탄이 발견됐고요. 유엔 각종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무기 수출 증거를 밝혀왔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해서 경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예로 들어서 북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북한의 무기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베네 연구원은 이번 하마스 공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200개 혹은 300개 보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런 공격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어부 아래 특수부대를 동원한 한국 공격을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느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한 기사도 독자들께서 많이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한국 대통령실은 9일 중동 상황에 대한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무력 충돌에 한국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조태흠 국가안보실장이 중동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충돌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 이번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공격이 미국이 추진해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차 중동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면 중동 정세가 급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아랍권 매체 등의 보도를 보면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호무드 아빠스에게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의 연계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앞서 들어봤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을 걸로 추측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중동 전황을 한미 연대 강화로 활용하려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12일 현재까지 소식으로는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와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사일 방공책인 아이언돔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모두 27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아이언돔이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해서 단 3발의 로켓만 이스라엘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마스의 이 소나기 사격에 아이언돔이 모두 요격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북한의 경우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방사포로 구성된 주력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천여문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한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한반도를 향해 공격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네, 하마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이들 포를 모두 동원할 경우에 1시간에 16,000여 발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군도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를 추진 중이지만 단시간에 무차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장사정포 공격에 충분한 방어수단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실책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요. 이 복잡한 수치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뉴스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 경제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기준금리에 관해 설명해드립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핵심에 자리 잡은 물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국 경제 뉴스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건 뭐였을까요? 기사 몇 개 들어볼게요.
U.S. consumer prices rose by the most in more than a year in August, marking the second.
That there is like a steep rise a little bit a while ago, but I've honestly even noticed the prices going down.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물가 상승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6월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 문제가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됐죠.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경제 뉴스에서 물가 상승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 기사에는 CPI, 근원 CPI, 기준금리, 통화정책 등 각종 경제 전문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물가와 관련한 각 경제 용어의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봤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뭘까요? 한자로 물가는 물건 물의 값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물가란 특정 물품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물가는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물가가 어떤 수준인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알기 위해서는 이를 수치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에선 이런 수치를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를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물가는 price니까 물가 지수는 price index입니다. 자,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nsumer에 앞서 말한 물가 지수, 즉 price index를 합쳐서 consumer price index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앞글자를 따서 CPI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 물가 지수인지 투자 전문지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들어볼게요.
The Consumer Price Index, or CPI, is considered the benchmark inflation guide for the U.S. economy. It uses
CPI란 미국 경제에서 물가 상승 지표의 기준이 되는 수치라는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구입하고 사용하는 상품에 집중해서 이 상품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수라는 겁니다. 노동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난 8월에 CPI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볼게요. 자,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요. 지난 8월 CPI 연간 상승률은 3.7%로 집계됐고 월간 상승률은 0.6%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대표적 소비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그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전달보다는 0.6% 올랐고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난 2022년 8월보다는 3.7% 올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을 때 지난해에는 100달러에 살 수 있던 물건들을 1년이 지난 후 똑같이 사려면 이제는 103달러 70센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얘기할 때요. 꼭 함께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코어 CPI입니다. 자,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ore inflation is a measure of inflation that excludes certain items that have volatile price movements. Inflation occurs when th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rise.
근원 CPI 역시 물가 상승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변동이 큰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산출해내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내는 수치입니다. 자,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만큼 이 근원 CPI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기조적인 혹은 이 추세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조금 전 8월에 CPI를 봤었는데요. 8월 근원 CPI는 어떨까요? 8월의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은 0.3%, 그리고 연간 상승률은 4.3%였습니다. CPI 상승률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대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장기적 목표로 보고 있는 물가 상승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의 주치의, 연준. 우리가 열이 많이 나서 아플 때 누구를 찾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열이 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리고 열을 내리게 하는 약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은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똑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열이 나는 상황입니다. 고열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수준의 체온인 36.5도로 열을 내려야 하죠. 연준 입장에서 이 정상 체온이라는 것은 2%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다시 말해서 열이 난다고 진단을 했으면 해열제를 줘야겠죠. 연준이 시장이라는 환자에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주는 약 중 하나가 바로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긴축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준이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긴축정책이란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물건의 가격 수준이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중에 풀린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럼 연준이 풀린 돈을 어떻게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서 5%의 이자율로 $1,000를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던 영남 씨가 있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이자가 $50죠. 그런데 이자율이 8%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50에서 $80로 뛰게 됩니다. 자, 영남 씨 입장에서는 지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덜 빌리는 만큼 시중에 풀리는 화폐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이자율이 5%일 때 은행에 $1,000를 맡기면 1년 이자가 $50입니다. 그런데 8%로 오르면 이자는 $80로 $30를 더 받을 수 있죠. 수익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더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시중에 풀린 화폐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연준이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자, 그런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반복적으로 먹이면 부작용이 있겠죠. 연준이 처방하는 해열제인 기준금리 인상도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의 부작용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지출이 줄어서 급기야는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의사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데요. 매월 공개되는 이 CPI 자료가 바로 미국 경제라는 환자의 주요한 상태를 알려주는 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 9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공개하는데요. 자, 오늘 생활 속 경제를 잘 들으셨다면 환자 상태 보고서가 어떤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인 연준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12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향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 어느 날 소련이 지구 궤도로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농구공 크기에 무게가 83kg 정도인 이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발사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아마도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을 겁니다. 러시아 교사 출신 과학자면서 로켓 이론의 기초를 세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로켓 엔진이 우주 탐사 기구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미국인 교사 출신 과학자로서 현대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의 이론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고다드 박사는 작은 로켓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1923년에는 독일에서 루마니아 출신 학생인 헤르만 오베르트가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어 어떤 방법으로 다른 행성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로켓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전했습니다. 로켓 기술은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발사한 로켓 공격으로 영국과 벨기에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평화 시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적이 되리란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 과학자들을 영입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소련이 먼저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시키면서 우주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농구공만한 크기의 이 위성은 로켓에서 동력을 얻었고 3개월 동안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소련은 또 다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를 지구 궤도에 발사했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1호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도 탑승했습니다.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7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호를 선보인 지 약 3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미 동부 표준 시간으로 1958년 1월 31일 오후 10시 47분 56초. 미국은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미사일 시험센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발사한 이 인공위성은 익스플로어 1호였습니다. 익스플로어 1호는 무게가 약 14kg이고 소련의 스푸트니크 호보다 더 높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익스플로어 1호에는 지구 궤도의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우주선 감지기가 탑재됐습니다. 미국은 인공위성 익스플로어호 탐사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익스플로어호를 통해서 지구 둘레에 두터운 고리 모양으로 방사선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쏘아올린 첫 번째 인공위성 익스플로어 1호는 지구 궤도의 방사선 벨트를 탐지한 최초의 우주선이었고 지구 방사선대 발견은 과학자들이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우주 경쟁에서 다음 단계 승자도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낸 것입니다.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가가린은 낙하산을 타고 러시아의 한 마을 근처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도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역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61년 5월 5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선 프리덤 7, 즉 자유 7호를 타고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우주비행을 기록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폴 앵카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This my darling I've been told. I don't care. 1950년대와 60년대 전 세계 오빠 무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휘몰았던 다이애나. 다이애나 노래를 부른 가수는 폴 앵카입니다. 그는 생애 120개 이상의 앨범을 내고 세계적으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낸 가수이자 작곡가이며 영화 배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반 제작자이기도 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폴 앵카는 1941년 7월 30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바논계 캐나다인 부모에게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타와에서 인기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칸다라는 그 식당은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등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앵카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도우며 단골 손님과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앵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다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앵카는 자신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극성인 아이였다고 회고합니다. 부모들은 그런 앵카를 별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 앵카는 15살이 되자마자 비행기표를 사 삼촌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해가 다갈 무렵 앵카는 아버지에게 뉴욕시로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야 큰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은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타와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 도착한 앵카는 ABC 파라마운트 음반사의 간부인 단 코스타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을 때 코스타는 단 몇 분밖에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 앵카는 코스타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던 코스타는 즉시 다른 동료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을 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타와에 있는 아버지가 뉴욕으로 달려왔습니다. 앵카가 아직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아버지를 급히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폴 앵카의 첫 싱글 음반의 레이블은 다이애나였습니다. 앵카가 오타와에 있을 때 한눈에 반한 소녀를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곡의 작곡도 앵카 자신이 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수주 만에 16살 소년이 부른 노래 다이애나는 전 세계를 휩쓰는 인기 정상의 곡이 됐습니다. 팔린 음반의 수는 2천만 장이 넘었습니다. 폴 앵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10대 아이돌이 됐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무 어리고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내 사랑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우리가 영원히 저 나무 위의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롭기를 바라는 거야. 오 다이애나 제발 내 곁에 있어줘.
1950년대 후반 아직 만 20살도 되지 않은 폴 앵카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Lonely Boy,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등을 불러 청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팬들이 졸도하는 사태도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는 You Are My Destiny, Crazy Love, Puppy Love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고공행진 이어갔습니다. 인기 정상의 10대 아이돌은 노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곡까지 작곡하는 재능을 과시하면서 그는 정상급 음악인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또 하나의 히트곡 외로운 소년 론리 보입니다. I'm just a lonely boy lonely and blue
I'm all alone but not the 나는 외로운 소년 외롭고 우울해 나 혼자뿐이야. 할 일도 없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 같은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은 폴 앵카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오타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곳 젊은 팬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 후 폴 앵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에서의 공연을 거부했습니다.
1960년대 폴 앵카의 스타일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10대들의 꿈 같은 사랑 노래 대신 비틀스와 롤링스톤의 락앤롤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음반의 라벨은 그를 차츰 변두리로 밀어냈습니다.
폴 앵카는 사업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음악의 판권을 25만 달러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틴 아이돌 가수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점잖고 예의 바른 스타일의 작곡가로 바꾸었습니다.
폴 앵카는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의 카지노와 만찬 클럽형 음악을 작곡하며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전설적인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심야 토크쇼 The Tonight Show의 주제가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140만 회가 재생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자니 카슨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폴 앵카는 주제가의 로열티로만 연간 8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를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액은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폴 앵카는 다른 가수가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는 탐 존스가 부른 She's a Lady, 그녀는 나의 여인, 친구 프랑크 시나트라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My Way도 있습니다. 1974년 폴 앵카는 자작곡 You Are Having My Baby로 또 하나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Having my baby.
내 아이를 갖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얼마나 멋진 방법인가요? 여성운동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 곡은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폴 앵카는 1962년 푸에르토리코를 여행할 때 앤데 조개부를 만났습니다. 앤은 이집트 혈통으로 프랑스 파리의 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3년 파리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후 애는 모델을 그만두고 다섯 딸들을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37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 후 폴 앵카는 스웨덴 모델 겸 배우 애나 에버그와 2008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얼마 가지 않아 결별로 끝납니다. 폴 앵카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건 1990년이었습니다.
싱글 앨범을 빼고도 세계적으로 천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을 만큼 인기 정상의 폴 앵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포함해 90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지상 최대의 작전 더 롱기스트 데이를 비롯해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더 롱기스트 데이 영화의 주제가도 자신이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폴 앵카는 1978년 현 시대 최신 나이트클럽이라 할 수 있는 주빌레이션을 라스베가스에 열었습니다. 2012년에는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ARHT 미디어사를 창업했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때 장 크리샹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그를 축하했습니다. 2022년에는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최고 훈장인 내셔널 오드 오브 메릿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8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그는 TV 연예 프로 출연, 라스베가스 공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익장의 그에게는 아직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how me that you love. 이간에는 16살에 10대 아이돌이 되고 80 고령에도 신을 줄 모르는 연예인으로 건재하는 폴 앵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